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텀블리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번 주 텀블리지에서 일어난 비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찢어질 듯 아픕니다.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응급구조 대원들, 그리고 모든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겪는 그 트라우마와 슬픔, 상실 가운데 아버지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주시옵소서. 다친 이들에겐 치유를, 마음이 무너진 이들에겐 힘을, 그리고 깊이 흔들린 이들에게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친절, 그리고 지혜로 이 상황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한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대로 계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 따르면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날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크 목사님께서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사랑이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레이이고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게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잠깐이고 영원할 것은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자, 잠깐인 것이 네, 첫 번째는 사탕이고 두 번째는 숙제인데요. 그렇죠. 숙제는 여기 계신 분 중 한 분이 소리를 지르셨죠. 맞습니다. 숙제는 너무나도 영원한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숙제에 대한 소리를 지르신 분들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권면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아 시절입니다. 지금 잠깐이고 영원한 것일까요? 자, 학창 시절은 어떨까요? 학창 시절 역시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잠깐이고요. 자, 셀카는 어떻죠? 영원할 것, 인터넷 안에서는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또한 영원하지 않죠? 자,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셀카가 넘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찍힌 사진이 2조 장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령대에서 찍힌 사진 3장 중 한 장이 이 셀카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엄청난 양인 거죠? 저희 딸아이 하나가 소셜미디어에서 그 자기 애를 장려하는 피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대문자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누가 제발 이 자기의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잘 못하겠어요. 자기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온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들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주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 은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에 만약 그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니면 편애가 있거나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빔 목사님은 이 장의 첫 7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영적으로 능숙하고 자기 희생이 뛰어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으로는 50 빼기 1은 0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은사일까요? 초자연적 체험일까요? 교육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운영 정책일까요? 12장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복잡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했습니다.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 좋은 길을 비교할 수 없는 길, 그 가장 최고의 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더 많은 영적 은사로 이끄는 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 만찬 직전에 일어나 외투를 벗고 수건과 대화를 듣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룟 유다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가까운 친구로 포함시키고 가르침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고 재정을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셨었다면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가 마지막 만찬에 앉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빵을 나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체포될 때 모두가 두려워 도망칠 것을 아셨지만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훌륭한 길은 사랑으로 이끄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이 바로 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은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합니다. 사랑은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어렵죠? 사랑은 자신을 비웁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사랑은 자신의 중요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견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은 기적, 개입, 회복,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모든 것을 허용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은 때로 다른 사람을 훈계합니다. 사람은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영적 은사는 끝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8절에 언급된 세 가지 은사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뛰어난 지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즉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신성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과 천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 은사 자체가 아닙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유효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지하게 그것들을 갈망해야 했습니다. 허나 고린도인들의 문제는 영적 은사를 믿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영적 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림 그리는 것일까요? 수학 잘하시나요? 단어 철자 맞추기 잘하고 있나요? 잘하나요? 축구 잘 할 수 있나요? 그것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때때로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높고 우리는 스스로 부담을 줍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도 또 모든 것을 완벽히 할 필요도 또 항상 최고의 상태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언, 방언, 지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관점에 따르면 바울이 8절에서 언급한 말하는 은사들과 또 어떤 사람들은 치유와 기적까지 포함을 하며 사도들과 그들의 기록을 확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사도들의 죽음과 신약 성경 완성과 함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cessationism이라고 합니다. 중지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완전히 알게 될 때라는 이 표현이 있지만 이 표현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이나 신약 성경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 그리고 즉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구약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즉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시간, 오순절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이 시간 동안 신약에 기록된 모든 영적 은사는 계속됩니다. 모든 은사 말입니다. 본문과 문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해 볼 때야만 예언, 방언, 지식 같은 모든 영적 은사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그의 이름을 섬기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고 또 쓸모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들 성인이 됐을 때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 장난감 이 성인이 되어서 필요할까요? 제가 저희 손주와 같이 이것을 가지고 놀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이 초록 색깔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 필요할까요? 야구 글러브와 공,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Factfulness 같은 이런 책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른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필요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굉장히 편해 보이는 의자가 있는데요. 이 지팡이도 어느 순간엔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 모든 물건들은 각각 다른 단계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요점은 이게 그 나이대에 적합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운 점 무엇일까요? 경이로움과 호기심, 상상력,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 시절은 제한적입니다. 곧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점은 무엇일까요? 열정이 있고요. 배울 기회와 그것에 대해 꿈꾸고 탐험하고 혁신하고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이 학창시절 역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Forever Young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알파빌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80년대 냉전 시대 독일에서 성장하며 또 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핵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 어떤 것들은 끝나게 됩니다. 삶의 단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 비유를 들어보면은 바울이 어렸을 때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말과 생각과 판단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게 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삶을 생각해보면 16살 때는 저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1살이 되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든지 다 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또 제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이자 인류학자인 제이콥 로엔 박사와 나눈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제이콥은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여러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도록 도왔었습니다. 그는 번역 작업에서 모국어 번역가를 처음으로 활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이콥은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했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이, 사람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가 얼마나 작은지 난 너무나 놀랍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언, 방언, 지식이 유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이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약학자 고든 필을 요약하자면 예수를 믿는 성숙한 믿음은 지식만 있고 재미없고 성령과 그의 은사가 없는 믿음이 아니다. 바울이 대조하는 것은 현 시대와 미래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에서 사용되었던 거울은 금속을 닦아 만든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유대 문학에서 거울은 예언적 계시와 명확한 지식을 상징했습니다. 바울이 대비하는 것은 흐릿한 이미지와 선명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과 직접 마주보는 모습의 차이입니다. 거울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만 보여줄 뿐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제가 거울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제가 보이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손을 안 들고 계시네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러분들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좋다입니다. 거울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만 보여줄 뿐 실제 현실 자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진 속 사람을 보는 것과 실제 눈앞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진이 좋아도 실제와는 다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을 반영하는 모든 작은 빛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분을 알고 부분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그분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이고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과 환상, 오해가 사라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려진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지식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명확히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각 사람을 온전히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은 자기 애가 필요할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데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우선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한 똑같이 우리가 자신을 우선시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둘 때 그 진정한 사랑은 밀려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8장 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본을 통해 정의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 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뛰어난 지식은 위험합니다. 자기 자랑을 위해 눈에 띄고자 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뛰어난 지식은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서 탄생시키고 또 키워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알려진 대로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은사들은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과제가 끝나고 그리고 그것들은 완전한 말하기, 아는 것, 사랑하기의 방식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 보시면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이란 말은 현재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덕목은 예언, 방언, 지식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핵심적인 덕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상 여정을 온전히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영적 은사는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여정의 시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후 매일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돌보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선하심 속에서 살기를 믿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매일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로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난 날을 대면하는 그 날을 향해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필수적이며 그중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게 됩니다. 사랑은 본질적이고 끝나지 않는 실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고 이기적인 행동과 부도덕덕한 행위가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었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가능할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믿어주셨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 죄악된 마음의 모든 페이지를 보실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에게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볼품없고 수치스러웠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믿으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수치를 덮을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조롱과 거절을 당하며 죽으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분과 연합하도록 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디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지체로 세우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1914년 5월 28일 여객선 Empress of Ireland가 Quebec City를 출발하여 영국 리버풀로 향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엔 타이타닉의 대서양 횡단 여정이 비극으로 끝난 그 기억이 승객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mpress of Ireland는 96번째 항해였고 또 모든 승객을 위한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가 새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안전한 항해가 될 것이라고 모두 믿었습니다. 그러나 승선 직후 세인트 로렌스 강을 지나던 중 짙은 안개 속에서 Empress of Ireland는 노르웨이 석탄 운반석인 SS Storsand와 충돌했습니다. 배는 14분 만에 침몰을 했고요. 1477명의 승객 중에 1012명이 사망했습니다. 배에는 2200개의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급격한 침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승객이 충돌 당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0명이 넘는 승객을 사망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Empress of Ireland의 침몰은 오늘날까지 캐나다에서 평화 시기의 가장 큰 해상 참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도 남아 있습니다. 승선했던 구세군 청년 그룹은 런던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명조끼를 믿지 않는 다른 승객에게 양보를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르며 다른 승객들을 위로했습니다. 구세군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배에 탔던 170명의 구세군 회원 중 1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에 기록된 38세 남성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세인트 로렌스강의 차가운 물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그에게 던졌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쳤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당신보다 더 아름답게 죽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였고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 사랑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영원한 그런 인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월드컵이나 슈퍼볼 그리고 스탠리컵 같은 것이 있고요. 올림픽 메달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좋은 성적이나 졸업장 또는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인기나 소셜미디어의 팔로워의 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옳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토론에서 어떤 토론에서 승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사업 거래든 아니면 연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이해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자기에 빠져서 살 때에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너무나도 완전하고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월십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그 주님을 대면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세상적인 것들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에너지와 힘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는 모르고 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요구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